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설교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인사를 시키냐면요, 여러분 제가 사회 보려고 딱 올라섰는데 여러분 표정을 한 번씩 쫙 봤습니다. 싸우러 오신 분들 같아요. 막 인상 쓰고 계신 분 있고 무뚝뚝하게 계신 분 있고, 그래서 사회자가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을 쓰고 계셔서 여러분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가장 거룩하고도 기쁜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누가 강요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배드림의 축복, 예배드림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표정에서 나타나요. 막 웃으면서 환하게, 그럼 하나님도 환하게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예, 다 함께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건강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지요. 웰빙 식단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적절한 운동도 합니다. 장수하기 위해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미국 새들백교회 리워렌 목사님은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건강과 성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이 안 된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성장판이 다쳐서 고생한 분이 있어요. 성장판에 문제가 오니까 건강에도 같이 문제가 오더라고요. 건강도 문제가 되고 성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유기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기체는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몸, 육체를 가진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자라서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키가 170이 됐다고 해요. 제 목표치입니다. 제 딸이 170까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신연령은 5세라고 해보세요. 5살입니다. 계속 5살. 그럼 그 아이는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5살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죠. 5살짜리가 키가 170이에요.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내적으로도 같이 동반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을 맞춘 성장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신교회에 있습니다. 개혁교회. 카톨릭에서 나온 개혁교회 있는데 카톨릭에서 왜 나오게 됐냐?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죠. 여러분 그 히스토리를 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린 카톨릭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캐치프레이즈로 건 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구호였어요. 우리는 카톨릭 교회에서 나와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마틴 루터, 존 칼빙 이런 사람들의 모델로 삼은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바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담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본문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살아있었고 양적인 부흥도 이뤘던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 당시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 됐다고 추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3만 5천에서 4만 명 중에 하루아침에 3천 명이 더했다. 그럼 기존의 신자가 더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루아침에 3천 명이 모여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존의 신자까지 합치면 정말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천 명은 3만 5천에 대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입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했어요. 사실 제가 금요일까지는요 다른 설교를 짰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려고 우리 주보 담당하시는 분께 메일을 딱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어디 본문인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찾았어요. 근데 이 본문이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 담당자한테 쓰다가 지우고선 안 보내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교가 아까워요. 짰던 설교. 왜 그랬냐? 왜 바꿨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해라. 우리 교회는 건강함이 필요하다. 더 건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교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의 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맞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아닙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누구죠? 나입니다. 나. 그걸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최소 단위는 나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지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건 최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건 김 집사가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건강한 신자가 돼야 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래요? 성전이래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너희가라는 표현이 단수로 나와요. 너희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 한 사람이 교회래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두려운 구절입니까? 내가 교회래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힘쓰다라는 단어였어요. 힘쓰다. 힘쓰는 것은 애쓰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애쓰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특징을 다섯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2절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새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갓 세례를 받고 온 사람도 있었고 세례를 안 받고 그냥 온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초신자들 교회 뭐 1개월 나오고 2개월 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몰랐어요. 기독교의 교리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몇 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배신하고 어떻게 됐죠? 그치? 예,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11명이죠. 그럼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제자 그룹에. 누가 들어왔죠? 자, 혹시 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제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룹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다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활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리더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그 두 명의 듀얼 리더죠. 그 두 명의 리더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백업해서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했던 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전하면 뭐해죠? 교인들은? 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아세요?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그게 들으라라는 표현입니다. 듣다라는 동사인데 그 듣다라는 동사와 순종하라는 동사가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듣다와 순종하다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 듣고 흘릴 수도 있지 듣고 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듣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실천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 의미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설교 매주 듣고 있어요. 그 설교에 여러분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 쉐어링도 있어요. 여러분 큐티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를 체크하는 기준이고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실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잘못 공부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부는 많이 했어요. 듣는 건 많아서 지식은 많은데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해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나 이거 성경 공부 참여했더니 이건 이거더라. 넌 그것도 모르니? 그거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공부도 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성경 시험 100점 맞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들은 만큼 뭐 해야 돼요? 많이 실천하고 많이 순종해야 돼요. 들은 만큼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쌀,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밥으로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쌀을 현미경으로 보고 분석해서 단백질은 몇 프로고 지방은 몇 프로고 분석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건 내 몸에 영양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쌀이 내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쌀을 밥으로 해서 내가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밥을 먹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쌀을 들여다보는 게 그게 성경 공부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듣고 그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 말씀은 이런 거야. 쌀은 이런 거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밥으로 해서 내 입에 먹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 고백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은 성경을 보면 T라는 단어와 P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 있답니다. 그 T, 그게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아, 이 구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성경 구절 옆에다가 T라고 썼다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단어. 근데 그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또 T자 옆에 P자가 많더래요. P. 그 의미는 프루브, 증명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내가 테스트해봐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실천해보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봐야지 하고 T자를 썼는데 삶에서 실천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경을 보면 온통 TPTPTPTP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무디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흥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잘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거짓말 잘하는 분은 어떤 말씀이 실천하기 힘들까요? 정직하라. 잠언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말씀 지키기 참 힘들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 싫어할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입술을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시켜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될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라.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들은 십일조를 하라.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축복 받는 비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지키기 힘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공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단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맨날 앞부분만 시커매요. 그래 앞부분은 항상 100점이에요. 수학을 보면 그 집합, 공통수학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분은 다 100점 맞아요. 그럼 그 부분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계속 100점이죠. 반면에 자기가 틀린 거 오답 노트 안 합니다. 그리고 체크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 너무 힘들어. 그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지켜져.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몸에 체득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은 몸부림치고 안 지켜도 자동으로 지켜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단점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키기 힘든 부분, 지키기 힘든 말씀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이 구절은 정말 지키기 힘들어. 그럼 그걸 붙잡고 지키십시오. 그걸 붙잡고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거 아닙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왜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 왜 나에겐 축복이 안 오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고. 근데 그 순종은요, 내가 힘든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는 거, 기존에 해오던 그 말씀, 그냥 지키는 일상생활이 된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 지키는 그 말씀, 너무나 안 지켜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단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제하기를 힘쓰던 교회입니다. 힘쓰다. 지금 제가 힘쓰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힘쓰던 교회. 교제의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교회 오면은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오해했어요. 먹고 노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전도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을 다 모아두고 코이노니아 강의를 하세요. 얘들아, 코이노니아는 너희처럼 그냥 먹고 노는 거야. 같이 모여서. 아, 그렇구나. 코이노니아는 잘 먹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간식이 넘쳤습니다. 맨날 모이면 간식만 먹고 끝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너 교회에서 뭐 하고 왔니? 네, 저 코이노니아 하고 왔습니다. 먹고 왔는데. 제가 오해한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정말 성인이 돼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도 그 청소년 시절 또 어린 시절에 코이노니아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성인이 돼도 코이노니아면 당연히 먹을 게 있는 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먹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왜 같이 먹는가. 여러분, 교제가 무엇인가,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가 44절, 4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제의 구체적인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정신은 사랑에 의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초대교회 시대에 그 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초대교회는 누가 지배하던 시대입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는요, 그 당시에 유럽을 대다수 차지하던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근데 로마는 들어가는 식민지 국가마다 무엇을 세웠냐? 로마 황제 신상을 세우고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종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만 절을 해야 되고 로마 황제만 경배해야 됐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마을마다 도시도시마다 로마 황제 신상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신상 앞에 가서 정기적으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을 해야 되냐? 기도하고 경배해야만 이마와 팔목에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로마 관리들이.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와가지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이 왜 중요하냐? 그 사인 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살려면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표현이죠.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는, 그게 짐승이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신상한테 절을 해야만 그 도장, 표를 줬어요. 이마와 손목에.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나 먹을 거 이거 배추 두 포기 필요하니까 여기 도장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절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당연히 도장이 없었어요. 도장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만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조직,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물건을 다 내어서 같이 공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박해가 오기 이전에 부자였던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서 같이 공용해서 그것을 풀어서 같이 쉐어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44장 44절 4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부자로 언급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된 다음에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서 자신의 그 재산, 땅을 다 바쳤어요. 제자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게요, 지금 상황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상황 때는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진짜 아사 직전에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선 같이 공용해서 먹을 것을 다 쉐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제. 누가 강요했습니까? 너 부자니까 돈 다 내놔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사상이죠. 이것은요, 사랑에 의한 공감이 발동돼서 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배고파서 지금 죽음 직전이야. 저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어. 그래서 내 돈을 다 내어서 우리 같이 쉐어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강요가 아니라 정말 사랑에 의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그 사랑이 넘쳐서, 공감적 사랑이 넘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꺼내서 같이 쉐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어떤 의미죠? 나는 아닌데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도울 때 그냥 지갑에서 돈 일부를 꺼내서 줄 때 그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동정이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거린이 아닌데, 난 노숙자가 아닌데, 가정하고 불쌍하니까 주는 거, 그건 동정이에요. 근데 공감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가 돼보고, 내가 거린이 되는 거, 내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게 공감이에요. 초대교회 성대들은 진짜 공감을 했어요. 부자였는데 자신의 것을 다 내니까 나도 똑같이 가난해진 거잖아요. 똑같이 공감이 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고 같이 그것을 쉐어하고 같이 그걸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심성 같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명령이에요. 즐거운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이 즐거워해 주래요. 우린 이게 약해요. 다른 사람이 뭐 시험 100점 맞아서 기쁘면 내가 슬퍼지죠. UF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웃스탠딩 스튜던트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누가 잘하면은 괜히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파지는 게 우리의 심보예요. 심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가르침은 어려운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무슨 의미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기분의 레벨에 맞춰서 같이 기뻐하래요. 내가 합격한 것처럼,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내가 10억을 번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래요. 똑같은 기분의 레벨로. 공감이에요, 이것이. 반대로 슬퍼하는 자, 너무나 슬픈 일이 있죠. 그럼 똑같은 레벨의 위치에서 같이 슬퍼해주라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프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동정이에요. 나는 아닌데 그래 슬프다, 이건 동정이고, 진짜 공감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게 공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공감적 능력이 탁월하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숙제를 많이 드려요. 집에 가서 뭐 하세요? 그럼 여러분 꼭 해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을 체크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전체 장을 쫙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친분이 있었던 가족이었어요. 나사로의 가족의 사람들 누가 있죠? 마리아, 마르다. 누이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지방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중병에 걸려서. 그래서 나사로에 있던 집사람들이 자 예수님 빨리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우리 나사로 좀 살려줘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은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십니다. 거기서 사흘을 더 유하세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아 이제 좀 있으면 시간 타임이 나사로 죽겠구나. 나사로 죽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살려야겠구나. 그 플랜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가십니다. 자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장례식 장면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다 울고 있죠. 엉엉 울고 있죠.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우리 가족과 친하다며요. 근데 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안 오신 겁니까?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살릴 건데, 내가 예수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여기서 찾아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다 보니까 같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 몇 분만 지나면 그 나사로 살아날 거를 이미 보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같이 슬퍼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 주세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해요. 교회에서 가르침은 잘 찾아보세요. 단순합니다. 사랑해라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믿지 않는 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믿는 자 사이에서라도 사랑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많지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 사람 너무 싫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100%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건강한 신자라면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삐딱할까? 오히려 더 공감해보죠. 왜 힘들까? 왜 나랑 교제하는 게 저렇게 힘들어하실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 있어요? 그럼 다가가서 안아주세요.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연약한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힘들어하는 분 있어요? 같이 무릎을 꿇어주세요. 그래서 안아주세요. 그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끔,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게끔, 공감적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힘쓰는. 42절을 보세요. 떡을 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떡을 먹었나 보다. 뭐 흰떡일까? 뭐 꿀떡일까? 무슨 떡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는 떡이 아니라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을 의미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과 떡이 구분돼서 나와요. 뒤에 나오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고 앞에 나온 떡은 성찬식에 사용했던 떡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일. 이게 어떤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체험학습이에요. 성찬식은 최고의 경험학습, 체험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피, 그 살을 느끼고자 성찬식을 매일매일 행했다는 거예요. 피와 잔이 무슨 의미입니까? 피와 떡이 무슨 의미입니까? 피는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예요. 언약의 피, 보혈의 피.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찢기는 그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인드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나도 헌신하고 싶어.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 성찬식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찬식을 자주 하면 또 잘못 나타나는 반응이 형식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뭐겠어요? 자주 하면서 그게 형식화되지 않는 성찬식이 최고겠죠.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역사. 예수님 앞에 희생하는 역사.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결단하는 역사. 그게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희생하고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그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죠. 같은 신자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목사로서. 검색을 못하겠어요. 목사는 먹사입니다. 얼마나 제가 읽다가도 화가 나는데요. 야,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초대교회는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칭송은커녕 욕의 욕을 먹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없기 때문에. 희생의 삶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희생을 안 해요. 교회조차 희생 안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가정 안에서도 희생 안 해요. 어디서든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산대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게 십자가고 죽어야만 사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찢기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희생해야 살아나는 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른 그 안에서 생명이 꽃피는 거예요.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이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속제일이라고 이 7월 우리 달력 아닙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 열흘 7월 10일에 욤키푸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때는 전 백성들, 전 국민들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대속제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때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그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와요. 제사장 앞에. 그럼 두 마리 염소죠. 둘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의 양을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냐? 가장 처절하게 죽여요. 완전 난도질을 해서 그 염소 한 마리를 죽여요. 그럼 그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프리. 자유를 줘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 편안하게 살아.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한 마리 염소가 찢겨지고 죽으니까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철학이라니까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죽어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옆 사람이 살아나고 생존하고 부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의미가 뭘까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이요. 최고의 제자는 스승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만큼 닮으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지금 살고 계시다면 아마 저 사람 같을 거야. 그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축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럼 더 축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저도 그게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사.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 안 나면 제 목회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실패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희생은요, 작은 데서 실천이 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근데 열 조각이에요. 근데 세 명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먼저 네 조각 먹는다. 그분 교회 나가세요. 먼저 네 조각 먹어서 다른 사람 조금씩 먹게, 두 조각씩 먹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세 조각 먹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조각 남았을 때 눈치 보겠죠. 나도 먹고 싶은데 서로 가위바위보 할까? 여러분 몇 조각 선택하실래요? 누구예요? 두 조각.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두 조각 먹고 다른 사람 편안하게 네 조각씩 먹게 해주는 거. 희생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무엇을 하시죠? 성찬식 이후에 뭐 하세요?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제자들의 발이 너무 시커매서 그래서 도저히 냄새나서 못 참겠어서.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멋진 예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3번, 이제 헷갈립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헷갈리십니다. 4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똑똑하시네요. 3번이랑 헷갈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발을 시키셨다고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원래 사랑하셨고 그 세족식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내 발 씻겨주시네, 아 해피하네, 좋네, 그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똑같이 씻겨줘야 돼요. 샘플인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발 씻김 당한 거 맞지? 가서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무슨 의미예요? 나자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존재는 종이었어요. 여러분은 종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식모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 시대의 종은 동물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뭐 그 억울하다고 어디 고발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주인이 그냥 버리고 죽이면 끝. 그게 종입니다. 그 종이 주인한테 하던 일이 발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그 당시 성경시대의 종의 그 위치는 완전 달라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고 희생하라는 의미예요. 쉬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무슨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세족식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지언정 희생하고 섬기고 안아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나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철저한 십자가로 무장될 때, 희생이 전제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전혀 힘쓰니라. 이건 전혀는 사실 부정적인 말에 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예전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의 기도 모임에 교인들이 얼마만큼 관심 있고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조금 쓴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얘기해봐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 모임에 교인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나한테 먼저 적용하시라니까요. 그래 기도 모임 나는 참여하지, 새벽 기도 난 나오지, 이게 아니라 그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세요. 나라는 교회는, 이 김성중이라는 개인 교회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그게 이제 확장돼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얼마만큼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쓰지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쓰지만 여러분 괴롭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저도 좋은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일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 얼만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 목회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 한 가지 책을 쓰셨는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아,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 나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신앙인은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하라는 거죠. 나는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의 공군 군종 목사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공군 군목 시절에 그 저는 만나서 이 사역을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본인이 이제 근무하실 때는 뭐 60년대이기 때문에 훨씬 뭐 지금이랑 비교할 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했죠. 이분이 사역하신 곳은 강원도의 일월산이라는 이 방포입니다. 여러분 공군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월산 아주 격오지입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미사일 부대가 있는. 그곳에 딱 부임했더니 지휘관은 불교 신자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군종병 한 명이었답니다. 황당했대요. 어떻게 이런 부대가 있는지. 교인 한 명에 그것도 군종병이고. 그다음 불교 신자 그 부대장은 교회 못 나가게 막고 있고. 그래서 이 군종병이랑 상의를 했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올까? 그때 군종병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간식을 많이 풉시다. 초코파이 두 개씩 줍시다. 그럼 올 겁니다. 그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딱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사인을 주는 겁니다. 다 집어치워라. 기도만 해라. 그래서 정신이 버떡 들어서 다음날 이제 군종병 불러서, 군종병은 항상 교회로 출근하거든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에 목사님 기도해서 뭐합니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도 줍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기도만 하자. 우리 같이 매일 기도하자. 너랑 나랑 할 거 없잖아. 교인도 없는데 뭘 하니. 기도밖에 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둘이 붙잡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으시는 분 있죠?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고 기도밖에 없으시는 분. 그분은 축복인 줄 아십니다. 축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 이거에서 해결책 얻을 수 있고 이거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거는 축복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해결책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건 축복이에요. 반면에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 외에 의지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의지할 게 없다면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밖에 없다면 당연히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밖에 안 하겠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만 하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는 뜻은 아직 의지할 게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고난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 사라져요. 예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쉬운 표현이에요. 나만 바라봐.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필도 목사님과 군종병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안 모여요. 그 두 달 기도합니다. 안 모여요. 몇 개월 기도했냐? 6개월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섯 명이 처음 왔습니다. 가만히 있었네.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있으시면서 기도만 하셨는데 전장병이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대, 이것도 꿈에서 자신이 부산 수영로에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사인을 받고 제대 신청을 했어요. 군목 제대를 하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까지 말렸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군목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 하고 직접 말리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또 부산 수영로 교회 가서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요. 기도, 기도, 기도예요. 계속 기도 훈련,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다음 각 골방골방마다 교회에 가면은 기도방이 계속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영로 교회는 기도 교회예요. 다른 뭐 어떤 뭐 큰 교회치고 프로그램이나 뭐 잘된 뭐 시스템 그런 게 없이 그냥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레, 그분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 코스로 오는 거예요. 야, 웨슬레 좀 만나보자. 그리고 그 교회 좀 경험해보자. 노하우가 뭘까? 어떻게 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분은 다른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소개한 게 아니라 지하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럼 지하에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에 매일 30명 이상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광 오신 분,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이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너무 멋지죠? 기도하는 이 공간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래요. 연료를 공급해주는 발전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발전소는 얼마만큼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학교 가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로 사셔야 돼요. 데살로니카 전서 15장,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부분에 있는 말은요, 다 빼고 항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멋있게 표현된 거지 그 원어로 보면은 다 항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명히 언급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그럼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명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구절은 거기밖에 없어요. 뜻은 하나님의 소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비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퀴즈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2013년 주제, 교회 표호, 주제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 모르시죠? 주보를 피세요.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인 거예요. 올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 위해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린 뭐 해야 돼요? 서로 권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해서 우리 모이자,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선교사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교지에 가면요, 예배드리기 힘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교회가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파됩니다. 이슬람 강경 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폭파돼요. 그건 언론에 안 나와요. 30명 이하로 죽은 거는 잘 안 나와요. 한 번에 한 100명 이상이 죽어야 그때 언론에 고장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볼까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예배 한 번이라는 거예요. 난 이 예배와 내 죽음, 내 생명을 바꿔도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인도, 중동 국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도도 그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해변가 쪽을 가면은 뭐 캘커리 이런 캘커타 이런 데 가면은 보호가 되지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기독교 박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어떻습니까? 최고의 환경입니다. 한인교회 치고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될 줄 아십니까? 미국 전체 한인교회 숫자 중에 본인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다 미국 교회 빌려서 하든지 어렵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공간에, 누가 박해합니까? 미국 경찰이 우리 예배드린다고 잡아갑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도 안 모여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박해야 받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분, 목숨 걸고 공예배 한번 참여하는 그분들,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1%라도 본받아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같은 신자로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어떤 분들은 죽어가요.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요. 고문당해요. 우린 너무나 편안합니다. 예배 너무 편안해요.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나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돼서 십자가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